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랜도 총격 사건의 범인이 해외 테러 단체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범인인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이 인터넷을 통해 극단주의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마틴은 미국 당국이 오랫동안 우려해온 일종의 자생적 극단주의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틴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들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마틴이 여러 발의 총탄을 갖춘 권총과 반자동 소총을 사용해 나이트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틴이 이들 무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바로 이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올랜도에서 성 정체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발생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의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러시아와 이집트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 이집트 등 전 세계 70여 개 나라는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이날 성명 채택에 대해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과 관련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중국 남부 유난성 유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아세안은 상호 관계를 전략적으로 높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며 양측의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벌이는 석유 탐사와 천연가스 시추 활동에 강하게 반대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외교 장관들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인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ISIL을 대소롭지 않은 위협으로 느낀다는 응답은 17%, 아무런 위협이 아니라는 응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퓨 리서치 측은 최근 1년 새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 연쇄 테러 사건으로 테러 문제가 유럽인들의 최대 우려 사안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럽인 대부분은 그러나 군사비가 증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럽인들은 기후변화를 두 번째 우려 사안으로 꼽았고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 유입 사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젯밤 고위 경찰관과 그의 여성 파트너가 파리 외곽의 자택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괴한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으며 현장에 있던 3살짜리 아기는 구조됐습니다. 이 괴한은 집 밖에서 먼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여성 파트너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유로 2016 축구대회 개최를 며칠 앞두고 영국 응원단과 폭력 사태를 벌인 러시아인 29명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마르세유 경기장 안팎에서는 영국과 러시아 축구 팬들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 3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양측 간 경기가 1대1로 끝난 뒤 러시아 응원단은 영국 측을 공격하고 쫓아냈으며 영국 팬들은 달아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울타리를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폭력 사태를 맹렬히 비난하고 자국민들에게 경기장에서 분풀이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축구 경기 도중 폭력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응원석과 경기장 내 다른 특정 지역에 금주 조치를 내렸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일거양득이다. 보통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득을 얻을 때 쓰는 표현들인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에 딱 어울리는 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홈바이오가스라는 이스라엘의 한 기업이 음식 쓰레기를 비롯한 유기성 폐기물을 집에서 사용 가능한 깨끗한 가스로 바꿔주는 기계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가스로 바꾸고 남은 찌꺼기는 식물을 위한 비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각종 음식 쓰레기나 사람 또는 동물들의 배설물도 가스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스로 요리도 하고 또 물을 데우거나 전등을 켤 수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아프리카 오지 같은 전기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폐기물도 줄이고 또 에너지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술이 북한을 비롯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6월 15일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22도, 신의주 18도에서 21도, 개성은 18도에서 22도, 함흥 16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4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입니다. Beyond the Sea 함께 감상해 보시죠.
Beyond the sea, somewhere waiting for me. My lover stands on golden sands and watches the ships that go sailing. Somewhere beyond the sea, she's there watching for me. If I could fly like birds on high, then straight to her arms I'll go sailing. It's far beyond the stars, it's near beyond the moon. I know beyond a doubt my heart soon. We'll meet beyond the shore. We'll kiss just like before. Happy we'll be beyond the sea. And never again I'll go sailing. Beyond the shore, we'll kiss
just as before. Happy we will be beyond the sea. Yeah, never again I'll go sailing. No more sailing. So long sailing, sailing. No more sailing. Goodbye, farewell, my friend. No more sailing. So long sailing. No more sailing. No more farewell. Auf Wiedersehen, adie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핵 협상이 타결된 뒤에 올해 1월 서방 사회의 관련 제재가 풀린 이란은 이후 5개월 동안 정치 외교적으로 또 경제 사회적으로 서방을 비롯한 외부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유럽과의 협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나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또 미국보다 빠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등 ISIL의 근거지 밖에서 이들과 관련된 테러 행위로 최근 약 2년 사이에 희생된 사람이 1,200명에 이른다는 뉴욕타임스 보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올 초에 서방의 제재가 풀린 이후에 이란의 행보, 이 소식 먼저 살펴보죠.
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폴란드와 핀란드, 스웨덴, 라트비아 순방을 마친 뒤에 다시 지난 일요일 노르웨이와 독일 방문길을 떠났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유럽행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집중적으로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은 올해 초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5개월 동안 유럽 정유사 7곳과 장기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란이 해외 기업들과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란 국영석유 회사인 NIOC가 최근 이탈리아 국적 2개 회사와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스위스, 러시아 국적 회사 등 해외 정유사들과의 장기 수출 계약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란 석유 당국이 유럽 회사들과 집중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란의 원유를 사들이는 유럽 정유사는 이뿐만 아닌데요.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정유회사인 로열 더치 쉘도 장기 계약은 아니지만 다음 달 초 원유 13만 톤에 해당하는 약 100만 배럴 수 100만 배럴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전했습니다. 또 아랍권의 유력 온라인 뉴스 매체인 알바와바는 최근 유럽 회사들이 이란과 석유를 거래하기 위해 줄을 섰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이란산 원유가 유럽으로 간다면 유럽에서 이란으로 오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푸조사가 자동차를 또 에어버스사가 항공기를 이란에 수출하는 과정이 본격화됐습니다. 또 독일의 지멘스는 산업 플랜트를 이란에 공급합니다.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 기업들의 경쟁으로 이른바 이란 특수가 펼쳐진 가운데 유럽 회사들이 이란 내 산업 각 분야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란이 유럽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외교적인 노력이 당연히 뒷받침됐겠죠?
네. 지난 1월 16일 대이란 제재가 풀리자마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였습니다.
네.
또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려가는 국면이었던 지난해 7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협상 타결이 선언됐을 때 가장 먼저 이란을 방문한 서방 인사도 로랑 파비위스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란은 금융 부분에서 여전히 제재가 적용되는 달러화 거래를 재개하려는 노력보다는 유로화로 직접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현지 언론 보도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동안 이란 제재의 핵심이었던 이 핵협상 타결, 이것을 주도한 것은 미국이란 말이죠.
네.
예, 그런데 이란이 유럽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새, 과실은 유럽이 가져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이 미국의 정치 상황이 변해서 제재가 부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서방 사회의 다른 한 축인 유럽과 견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안전판을 확보하자는 게 이란의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지도부 일각의 미국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달 초에 미국을 믿는 것은 큰 실수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은 이란이 세계 경제에 흡수돼야 한다면서 이란 경제를 삼켜버리려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의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추이를,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뭐 미국과는 아예 교류가 없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페르시아 카펫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제재 해제 이후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이란산 카펫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네.
아직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무역 거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란 지도부의 생각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강경한 발언에 대해서는 제재 이후 이란이 건강한 국제무역 질서에 합류하기를 희망한 미국의 입장을 오인한 것으로 미국의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이 그 유럽 외 국가들하고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산업적인 교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걸프 지역 남부 키슘섬의 석유 항만 건설 계획을 중국 업체에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네.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은 지난 1월 제재가 풀린 직후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한국도 올해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의 나라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지난 1995년 자료 집계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중국의 총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도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기업 부채 급증이 금융위기와 함께 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이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최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금융 부분을 제외한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총 합친 비율이 254.8%에 이르러서 미국의 250.6%를 처음으로 웃돌았습니다. 지난 2008년에 불과 148.4%에 머물렀던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은 2012년에 200% 선을 뚫은 뒤에 지난해 말 250% 선을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2008년에 이미 239%였던 미국의 총 부채 비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50%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르게 급증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네. 최근에 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기업들의 부채가 눈에 띄게 불어난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말 중국의 기업 부채는 17조 8,130억 달러로 12조 7,840억 달러에 머문 미국보다 훨씬 많았고요.
네.
4조 1,980억 달러인 일본의 4배, 1조 4,120억 달러인 한국의 13배에 달합니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8년 말 98.6%에서 지난해 말에는 170.8%로 올라서 72.2%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중국 기업들의 빚이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에 좀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빚 내기는 조만간 줄어들지 않을 기세입니다. 올해 중국 기업이 대대적으로 해외 기업 인수에 사용한 돈 가운데서 나라 밖에서 빌린 액수가 전체 대출금의 절반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중국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서 부도를 내는 비율이 지난해의 3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빨간불이 좀 들어온 상황인데
예.
이 국제통화기금 IMF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부총재가 지난 토요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 경제 관련 행사에서 오늘날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는 내일의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 이렇게 경고하면서 구조적인 부채 문제는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추거나 중국에서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밖에서 ISIL 테러 희생자가 1,200여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최근 미국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프랑스에서 ISIL의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알려진 남자가 고위 경찰관과 그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ISIL의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이외 지역에서 이들과 직관전 적으로 연관된 테러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최근 수년 동안 최소한 1,200명으로 집계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ISIL과 연계된 이 해외 테러 총 몇 건 정도 나타났습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4년 9월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한 ISIL 연계 테러가 총 92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ISIL 근거지와 가까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22건이 발생한 유럽, 각각 13건이 발생한 호주와 아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도 7건의 ISIL 연계 테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뉴욕타임즈는 지난 2014년 9월 호주 멜버른에서 ISIL에 동조하는 10대 청소년이 대테러 요원 2명을 흉기로 찌른 뒤 사살된 사건을 최초의 ISIL 연계 테러로 봤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테러는 지난해 10월 31일 발생한 러시아 민항기 추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륙한 러시아 여객기는 ISIL이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폭발물이 터지면서 시나이반도 중북부에 추락해서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했었습니다.
네. 자, 이 테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고요.
예. 미 연방 수사국 FBI는 최소한 49명이 사망한 이번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테러 단체의 영향을 받은 자생적 테러로 결론을 내렸었죠.
예.
예, 뉴욕타임즈도 ISIL과 연계된 테러 사건들을 이들이 직접 기획한 테러와 ISIL이 급진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생적 테러로 두 가지로 구분해 분석했습니다.
네. 이 ISIL이 직접 기획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ISIL이 직접 기획해서 실행한 테러로는 지난해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 등지에서 동시 다발적인 총기 난사와 폭발이 일어나서 130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자생적 테러로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부부가 총기를 난사해서 1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뉴욕타임즈는 이번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도 미국 당국의 발표와 같이 자생적 테러로 분류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올랜도 총격 사건의 범인이 외부 테러단체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올랜도 총격 사건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오늘 클린턴 장관과 회동한다는 소식, 또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만에 민간 항공사들의 쿠바 정기 운항을 허가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10일 새벽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미국이 큰 충격에 빠져 있죠.
네,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있는 게이 나이트클럽이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한 나이트클럽 펄스에서 이 반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남성이 이 총격을 가해서 이 클럽 안을 혼란으로 몰아넣었고요. 또 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특수기동대가 투입된 끝에 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이 특수기동대가 투입됐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숨진 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두 이 사건으로 49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범인 역시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됐는데요. 이 범인은 올해 29살인 이 오마르 사디크 마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마틴은 뉴욕에서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슬람 신자인데요. 또 사망자들의 신원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남미계 젊은이들인데요. 어젯밤 사건이 일어난 올랜도시를 포함해서 뉴욕 등 미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범인이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데다가 또 인질들을 잡고 있어서 이 당국이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9.11 테러 이후에 이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 사건이라고들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자생적인 테러, 미국에서 발생한 자생적인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이 올랜도 총격 사건의 범인이 외부 테러 단체의 지시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건데요. 이 범인이 인질극 도중에 올랜도 긴급전화 이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고는 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 점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알아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밀려서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범인이 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들을 합법적으로 구입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무기를 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 총기 구입에 대한 총기 구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목요일 16일에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랜도를 방문합니다.
예. 자, 사건이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올랜도 당국은 범인이 혹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당국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이 기소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범인이 앞서 이 펄스 나이트클럽, 이 사건이 일어난 클럽에 온 일이 있다는 그런 목격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찾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에 흥미를 느껴서 온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범인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 범죄 하나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이 ISIL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런 이 과격 이슬람주의는 동성애자들과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 신자 등에 대한 증오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아버지인 세디크 마틴은 아들의 행동이 이슬람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좋은 아들이었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다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씨는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신이 벌을 줄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또 인간이 다룰 일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올랜도 총격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동성애 증오 범죄 하나로 다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희생자 대부분이 중남미계였다는 점에서 또 중남미계를 겨냥한 범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모두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가요?
네, 이 트럼프 후보는 미국 시민이 아닌 이슬람 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국이나 유럽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테러를 벌인 역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올랜도 총격 사건의 범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후보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 테러에 대해 충분히 강경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미국을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빠뜨렸다며 비난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클린턴 후보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유세에서 미국인들의 단합을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후보는 이른바 이 외로운 늑대를 색출하는 데 중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외로운 늑대라고 하면은 이 외부의 지시 없이 이 홀로 테러를 계획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말하죠.
네.
그러면서 이슬람 신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트럼프 후보의 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을 이슬람계를 또 고립시키거나 희생양으로 삼기보다는 이들과의 접촉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은 부동산 기업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렇게 두 사람이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이미 확정이 됐는데요.
네.
오늘도 하지만 선거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경선 일정을 이미 모두 마무리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오늘이 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경선일입니다. 미국 수도죠? 이 워싱턴 DC에서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리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클린턴 후보가 진다고 해도 이 민주당 경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린턴 후보가 이미 지난주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일찍부터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만 이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렇게 말해왔었는데요.
네.
자, 이제 오늘로 민주당 경선은 모두 끝이 나게 되는데 샌더스 후보의 계획이 궁금하군요. 거군요.
네. 샌더스 후보는 오늘 저녁에 이 클린턴 후보와 만납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떤 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민주당 경선에 끌어들인데 특별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는 앞서 경선을 완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다음 달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본인이 추구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민주당 정강에 포함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겠다는 겁니다. 샌더스 후보는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요. 또 무료 공립대학 교육, 좀 더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 또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광범위한 직업 창출 계획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샌더스 후보는 미국인들이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 모두 샌더스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던 내용들인데요.
네.
자, 이 클린턴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단합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를 위해서 샌더스 후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샌더스 후보는 11월 본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물리칠 수 있게 어떤 식으로든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일요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편견에 기반을 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클린턴 후보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만에 민간 항공사들의 쿠바 정기 운항을 허가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 연방교통부가 지난 주말에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앤서니 폭스 교통장관은 미국 내 6개 민간 항공사의 쿠바 취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쿠바 정부의 승인이 남아있지만 항공사들은 올 가을부터 쿠바로의 정기 노선 운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쿠바 정기 취항을 허가받은 항공사들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아메리칸 항공과 프론티어, 제트블루, 실버 에어웨이즈, 사우스웨스트, 선컨트리 등 모두 6개 항공사입니다. 미 교통부는 여러 항공사들의 신청을 검토한 후에 이들 6개 항공사들을 우선 선정했는데요. 특히 아메리칸 항공은 쿠바계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마이애미 공항을 거점으로 삼고 있어서 이번에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노선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떤 도시들을 운항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허가가 난 노선은 미국 5개 도시에서 쿠바의 9개 도시를 연결하는데요. 미국의 마이애미와 시카고, 필라델피아, 미네아폴리스, 포트 로더데일에서 이 쿠바의 카마게이, 카요코코, 카요 라르고, 시엔 푸에고스, 홀구인, 만자니오, 마탄자스, 산타클라라, 산티아고 드 쿠바 등을 연결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쿠바 수도 아바나가 빠졌군요.
네. 이 아바나는요. 이 신청 항공사가 너무 많아서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보류했다고 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9개 도시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서 이 선정하기가 쉬웠던 곳들이라고 하네요. 미 교통부는 아바나로 취항할 항공사의 명단도 여름 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정기 노선이 운항이 이제 재개가 되면은 얼마나 많은 항공편들이 오가게 될까요?
이번에는 하루 최대 90편, 매주 155편의 왕복 항공 노선에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추가될 전망인데요. 현재 미국과 쿠바 사이에는 매일 10편에서 15편의 전세기 운항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쿠바 정부는 지난 2월에 하루 기준 110편까지 이 정기 항공편을 취항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편수인데요. 이렇게 그 미국 민간 항공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업적인 그런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이후에 이 미국에서 쿠바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여행 목적으로 쿠바를 방문한 미국인은 16만 명에 달했고요. 쿠바계 미국인의 가족 방문은 더 많았습니다.
예. 자, 현재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미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자국민들의 쿠바 여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한 규정으로 이러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는데요. 가족 방문이나 공무, 취재, 교육, 종교활동 등 이 수십 개 목적의 경우에는 쿠바 방문을 허용하고 있고요. 이런 목적을 이 신고만 하면 심사 없이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나 쿠바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팍스 교통장관은 이번에 취항 허가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국민과의 새 여정을 시작할 때라고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로 이런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항공 요금은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하군요.
네, 현재 미국에서 전 세계로 쿠바를 방문할 때는 이 항공 요금이 $500 정도인데요. 이 정기 노선이 취항하면 좀 더 가격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파우지니의 노래입니다. One More Time 함께 들어보시죠.
Nothing I must do. Should be no one in my life to answer to but me. No more candlelight, no more purple sky.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사상자가 100명이 넘으면서 미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핵심에는 수정헌법 2조가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Today marks the most deadly shooting in American history.
플로리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난 12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희생자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How easy it is for someone to get their hands on a weapon that lets them shoot people in a school.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범인은 권총과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총격은 학교나 종교 시설, 극장, 나이트클럽에서 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는 게 얼마나 쉬운지 깨닫게 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본인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내비친 겁니다. 총기 규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 규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 미국 수정 헌법 2조를 들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의 내용.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만 해도 민병대는 각 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를 위해 총기가 필요했었죠. 이후 서부 개척 시대에는 원주민 인디언이나 무법자들과 또 싸워야 했다 보니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유하는 걸 법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수정헌법 2조의 역사.
1776년에 미국의 13개 식민지주는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등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정부를 세우게 되고 1787년 연방헌법을 완성하지요. 하지만 미국의 각주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또 연방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방의회는 결국 10개의 수정조항을 만들게 되는데요. 1971년 각 주의 비준에 거쳐 연방헌법에 추가된 수정조항들이 바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밝히고 있는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의 1조는 종교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청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조에서는 무기 휴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총기 소유권은 권리장전 두 번째 조항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논란.
지금 보기엔 이 무기를 소유하는 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수정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총기 소유는 가족과 자신이 살고 있는 주를 지키고 또 미국의 자유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초현대식 무기가 등장하고 게다가 총기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서 이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It is part of the American mythological experience that gun ownership is central to our identity.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출신으로 지금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빈 웨버 씨는 미국인들은 이 국가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바로 이 총기 소유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오랜 전통이자 정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를 지금까지도 미국인의 권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바로 총기 옹호 단체들로 전미총기협회 NRA가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대체로 총기 규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Unless the American people make their voices heard, the gridlock on this issue will not change.
민주당 출신의 척 슈머 의원의 얘기를 잠시 들으셨는데요. 총기법을 바꾸기 위해서 총기 규제를 원하는 국민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길 원하면서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죠.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자, 그럼 총기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 ABC 방송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5%는 총기 규제를 원하고 47%는 미국인의 총기 소유와 휴대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국민의 의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But it also reflects this sense among many Americans, not all, that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캐럴 도허티 연구원은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가 인정한 총기 소유 권리를 오늘날까지 중요한 미국인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판결들.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총기 규제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었죠.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시카고시 외곽의 하일랜드 파크의 총기 규제안에 대한 수정헌법 2조 위헌 심의 요청을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총기 규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형 총기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논의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도 있었지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총기 규제 행정명령 역시 수정헌법 2조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데요. 자, 이처럼 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해석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You know, we have some phrases that sound a little painful, like this one.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This does not sound good, like it might hurt.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ite one's tongue. To bite one's tongue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What did you think about that meeting? Wasn't it so long?
Yes, it was long. I was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at, but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You would, you would. 제가 마이크에게 What did you think about that meeting? Wasn't it so long? What did you think about that meeting? Wasn't it so long? 그 회의는 생각보다 너무 길지 않았니? 라고 하니까 마이크는 Yes, it was long. Yes, it was long. 맞아, 너무 길었어. I was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at. I was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at. 회의 중에 내가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But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But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그냥 꼭 참고 한마디도 안 했지 뭐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But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You would, you would.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ite one's tongue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혀를 깨물다 라는 말입니다. 만일 모르고 혀를 깨물면 정말 아프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혀를 깨물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to bite one's tongue. To bite one's tongue은 하고 싶은 말을 꼭 참다, 이를 악물고 참다는 뜻입니다. In American English, if I say that I'm going to bite my tongue, it means that I won't say anything and that I will keep quiet. Well, here are some other ways this phrase can be used. 그녀는 심한 말이 튀어나오는 걸 꾹 참았다. She bit her tongue to stop the rush of bitter words. She bit her tongue to stop the rush of bitter words. 그녀는 심한 말이 튀어나오는 걸 꾹 참았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ite one's tongue.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did you think about that meeting? Wasn't it so long?
Yes, it was long. I was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at, but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You would, you would.
Today's phrase, to bite one's tongue, to keep quiet, and to not say anything. 하고 싶은 말을 꼭 참다, 이를 악물고 참다. To bite one's tongue. Keep on practicing, and if you need any help, let me know and say something. Don't bite your tongue, okay? 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Miguki 독립을 선언하고 그 이듬해인 1777년 6월 14일 오늘. 미국 국기가 공식 제정됩니다. 이날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 모인 13개 주 대표는 빨강과 흰색의 13개 주머니와 청색 바탕에 13개의 흰색 별을 담은 국기를 미국 국기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깃발의 가로, 세로 길이나 별의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국기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별과 줄무늬의 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1818년 미국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줄무늬는 13개로 고정하고 별은 새로운 주가 연방에 편입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한다는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 1960년 7월 4일 하와이가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편입되면서 현재 미국 성조기에는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